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지난 2012년 공화당 대통령 후보였던 민 롬니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가 3일 공화당 대선 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후보에 대해 대통령이 될 자격이 없다며 비난했습니다. 롬니 전 주지사는 이날 유타주 솔트레이트 시티의 유타 대학에서 연설을 한 자리에서 트럼프는 사기꾼이고 가짜라며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미국 노동자들과 가족들의 안 좋은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롬니는 이어 트럼프의 경제정책이 시행되면 미국은 경기 침체에 빠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롬니는 또 트럼프의 공약은 사기 혐의로 피소된 트럼프 대학의 학위만큼 아무 가치도 없다며 그는 미국 국민을 가지고 놀고 있으며 국민을 속이고 백악관에 무임승차하려고 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롬니 전 주지사는 트럼프 후보가 공화당 후보 지명을 받는다면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것이라며 트럼프 대신 공화당 테드 크루즈와 마르코 루비오, 존 케이시과 같은 다른 후보에게 표를 던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롬니 전 주지사는 아직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 선언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의 최대 정치 행사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와 전국인민대표대회, 즉 양회가 3일 개막했습니다. 이날 오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개막식으로 열린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는 시진핑 주석과 리커창 총리 등 정치국 상무위원 7명이 전원 참석했습니다. 이번 양회에서는 집권 4년차에 접어든 시진핑 지도부의 국정운영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정치, 경제, 사회, 안보, 환경, 민생 등 각 분야의 조치가 논의될 예정입니다. 특히 중국은 이 기간 중 6%대의 안정적 중속성장 시대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리커창 총리는 이틀 뒤 열리는 전국인민대표대회 개막 업무 보고에서 향후 5년간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6.5에서 7% 사이로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리 총리는 또 이 자리에서 중국의 경제성장 목표를 비롯해 국방예산 증가폭도 발표할 예정입니다. 유엔 안보리가 대북제재 결의안 2270호를 채택한 가운데 유럽연합 EU도 자체적인 추가 제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페데리카 모게리니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2일 성명에서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을 환영한다며 EU도 제재 결의를 즉각 이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모게리니 대표는 이어 EU도 새로운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을 이행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는 등 독자적인 추가 제재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U는 지난 2013년 2월 북한이 3차 핵실험을 단행했을 당시에도 북한에 대해 금융과 무역 제재, 자산 동결, 그리고 여행 제한 등 광범위한 제재를 가했습니다. 현재 EU는 북한에 대해 무기와 핵개발 관련 기술 수출을 금지하고 사치품 금수, 자산 동결, 여행 제한 등의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중국의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무디스는 이일 발표한 성명에서 중국 정부의 재정지표가 악화되고 있고 외환 보유액이 감소했으며 당국의 개혁 이행 능력이 불확실하다며 이같이 발표했습니다. 무디스는 특히 지난 2012년 국내 총생산의 32.5%에 불과했던 중국의 정부 부채 규모가 지난해 말 40.6%를 기록한 데 이어 내년에는 43%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 중국의 외환 보유액이 지난 18개월간 눈에 띄게 줄었다며 1월 말 현재 3조 2천억 달러로 2014년 6월보다 7,620억 달러 감소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스페인 사회당이 정부를 구성하기 위한 첫 시도에 실패했습니다. 페드로 산체스 당 대표가 2일 의회에서 열린 총리 후보 1차 신임 투표를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산체스 후보는 총선 뒤 두 달여 만에 치러진 이날 하원 신임 투표에서 총리 선출에 필요한 과반에 훨씬 못 미치는 130표를 얻는 데 그쳤습니다. 산체스 후보는 4일 다시 한번 신임 투표를 받을 수 있지만 통과가 쉽지 않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VOA 세계뉴스 김현진입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안녕하십니까. 3월 4일 금요일 워싱턴 뉴스 광장 진행의 조상진입니다. 먼저 이 시간 한반도 관련 주요 소식입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등 국제사회 지도자들은 유엔 안보리가 만장일치로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To be clear, today's actions are not aimed at increasing the suffering of the North Korean people.
Rather, 미국 정부는 유엔의 새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에 맞춰 독자적 제재에 착수했습니다. 북한의 당과 군부 핵심 인사들이 대거 제재 대상에 추가됐습니다. 북한이 유엔 안보리가 대북 제재 결의안을 채택한 직후 동해상으로 단거리 발사체를 쏘았습니다. 한국 군 당국은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흐리고 황해도와 평안남도, 함경남도는 밤에 비 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1도에서 영상 6도, 낮 최고기온은 2도에서 17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에서 0.5에서 2미터로 일겠습니다. 워싱턴 뉴스광장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등 국제사회 지도자들은 유엔 안보리가 만장일치로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국제사회가 북한 정부에 매우 단호한 메시지를 보냈다는 평가입니다. 김영권 기자의 보도입니다.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2일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안 채택을 환영하면서 국제사회가 한 목소리로 북한 정권에 단순한 메시지를 보냈다고 평가했습니다. 위험한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북한 주민들을 위한 더 나은 길을 선택하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평양에 보냈다는 겁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결의안이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한 북한의 최근 도발에 대응하는 국제사회의 견고하고 단합된 적절한 대응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결의가 북한 주민들에게 고통을 더하는 게 목적이 아니란 점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To be clear, today's actions are not aimed at increasing the suffering of the North Korean people. Rather, our collective goal is to increase the costs on Pyongyang's
유엔 안보리 결의는 금지된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완고하게 추구하는 북한 수뇌부를 겨냥한 것이란 설명입니다. 어니스트 대변인은 북한 주민의 상당수가 정권 수뇌부의 잘못된 정책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다며 이번 결의는 북한의 태도 변화를 압박하는 데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There is a significant population of North Korean citizens who are suffering right now. And they're suffering because of the policy decisions made by the leadership of that country.
북한의 수뇌부가 주민들의 가장 기본적인 필요보다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더욱 우선시하고 있어 북한이 이전에 보지 못했던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 것이란 설명입니다. 어니스트 대변인은 그러면서 이번 안보리 결의는 사치스런 삶을 즐기는 북한의 엘리트들의 능력과 핵미사일 개발 자금을 마련하는 기관들의 타격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도 성명을 통해 이번 결의안 채택이 국제사회의 강력하고 단합된 결의를 반영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이번 안보리 결의가 20년 만에 가장 강력한 제재를 담고 있다며 화물 검색의 의무화와 지하 자원의 교역 제재 등 전례 없는 엄격한 제재를 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번 결의를 통해 도발 행위를 확대하며 한반도는 물론 세계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 정권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성명에서 유엔 안보리가 만장일치로 북한 정권에 반드시 국제 의무를 전적으로 준수해야 한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냈다고 평가했습니다. 반 총장은 안보리의 단호한 대응이 북한의 반복되는 도발을 끝내고 대화 재개를 이끌어야 한다며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결의를 준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일본 정부도 결의안 채택을 반겼습니다. 요시카와 모토이테 유엔 주재 일본 대사는 결의와 제재는 이행이 이루어질 때만이 효과를 낼 수 있다며 그런 측면에서 결의안 채택은 끝이 아니라 시작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요시카와 대사는 하지만 제재가 최종 목표가 될 수는 없다며 북한 정부의 결의 준수와 행동, 태도 변화에 따라 제재가 완화되고 해제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영국 외무부도 성명에서 유엔 안보리가 만장일치로 결의안을 채택한 건 국제사회가 북한의 결의 위반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신호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반드시 도발 행위들을 중단하고 국제사회와 건설적으로 다시 대화하고 접촉하기 위한 실질적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영국 외무부는 북한 지도부가 변화 의지를 보이고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면 국제사회가 긍정적으로 화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자국민들의 민생 개선보다 핵미사일 개발을 우선시하면 고립 심화와 함께 유엔 안보리의 추가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뷰이 뉴스 김영권입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에 대해 유례 없이 강력한 제재를 결의한 것은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원하는 국제사회의 강력한 메시지라고 평가했습니다.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3일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 북한 제재 결의안 채택과 관련해 앞으로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하고 변화의 길로 나서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밝히고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유엔 안보리 결의안 통과와 관련한 메시지에서 이같이 밝히고 유례 없이 강력한 대북 제재 결의안이 통과된 것은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원하는 국제사회의 강력한 메시지로 본다고 평가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북핵 폐기와 한반도 평화를 위해 강력한 결의안을 만들어낸 국제사회에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이 대독한 박 대통령의 메시지입니다.
이러한 결과를 도출해낸 안보리 이사국들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사의를 표하며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연대를 계속 강화해 나갈 것이다.
박 대통령은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직후에 전화 통화를 하고 북한 제재에 관한 공조 방안 등에 대해 긴밀히 협의했습니다. 미한 두 나라 정상 차원의 긴밀한 협력은 안보리의 북한 제재 결의안 초안에 한국의 주장이 상당히 반영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청와대 관계자는 평가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와 함께 유엔 안보리가 북한 제재 결의안을 채택한 데는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한 박 대통령의 결단과 한중 정상 간의 통화도 기여했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특히 과거 북한의 핵실험 때는 물론이고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 때도 유지됐던 개성공단을 사실상 폐쇄한 것은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북핵 문제를 다루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중국을 비롯한 주변국의 대응 태도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아울러 지난달 5일 박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전화통화도 중국 국가주석이 북한의 핵실험 이후 처음으로 한국 정상에게 전화를 걸었다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를 놓고 대립하기는 했으나 두 정상의 전화통화 이후 한중 외교 통로의 움직임이 활발해졌습니다. 한편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은 3일 유엔 인권이사회에 참석하러 방문한 스위스 제네바에서 한국연합뉴스와 회견을 하고 이번 북한 제재 결의가 비군사적으로는 역사상 가장 강력하기 때문에 북한 정권에 실질적으로나 상징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윤 장관은 특히 북한이 섣부른 대응을 한다면 실제로 북한의 생존에 타격을 줄 정도의 추가적인 국제사회의 대응이 나올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장관은 이번 제재가 대부분 유엔 회원국으로서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표현으로 돼 있어 하나의 국제법이고 국제법적인 의무라고 설명했습니다. 윤 장관은 이와 함께 중국이 유엔 안보리에서 사드 배치에 반대 의사를 나타낸 것과 관련해 문제의 본질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려는 것이지 북한 이외의 어떤 나라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한국의 북한 전문가들은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의 성패는 중국의 실행 여부에 달렸다고 밝혔습니다. 결의안에 북한이 빠져나갈 구멍도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 김한권 교수는 이번 유엔 결의안의 가장 큰 특징으로 미국과 중국이 직접 제재 결의안 내용을 협의하고 합의했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미중 전략적 경쟁 구도 아래서 양국이 의견을 나누고 협의한 만큼 중국이 약속한 말을 지킬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겁니다. 한국국립외교원 김한권 교수의 전망입니다.
이전과는 다르게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과 의무에 관해서 중국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이전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게 시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김 교수는 중국이 안보리 제재 외에 따로 북한에 대한 양자 제재를 취할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했습니다. 지난달 미국을 방문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북한에 대한 일방적 제재는 어렵다는 입장을 피력했고 또 지금까지의 중국 측 입장과 북한이 가지는 중국에 대한 전략적 가치를 이해한다면 중국의 대북한 양자 제재 가능성은 낮다는 지적입니다. 한동대 국제정치학과 김준형 교수는 이번 제재 결의안 대부분이 중국과 관련돼 있는 만큼 중국이 속도 조절을 할 여지는 여전히 남아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아울러 중국이 북한을 미국과 함께 대화 분위기로 이끌어내기 위해 안보리 결의안에 협조한 것이라면서 미중 간 외교장관 회동에서 언급된 향후 2개월이 중요하다고 내다봤습니다.
그 2개월은 특히 북한의 도발 같은 걸로 해서 자기들의 합의가 깨질 수 있다는 측면 하나하고 하나는 북한에서 강원 양면으로 다시 말해서 제재와 동시에 북한을 달래는 양면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효성은 중국의 실천에 달려있고 그건 앞으로 2개월에 북한의 반응 또는 미국의 반응 이런 것들을 보면서 속도 조절을 할 것 같거든요. 저는.
중국 상하이 동화대학교 우수근 교수 역시 중국이 유엔 대북 제재 조치를 이행하되 북한의 반응을 보면서 제재 수위를 조절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중국은 미국이나 일본과 달리 북한을 무작정 강경행 조치만 취할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국경을 맞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쉽지가 않은데요. 따라서 제재 조치를 취하면서 북한의 반응을 보면서 중국의 제재 조치에 대한 강약은 조절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수근 교수는 중국이 사실상 북한의 경제교역 대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중국이 대북 제재를 강력히 이행하면 북한 김정은 정권은 어떤 식으로든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와 미국과 중국이 위기 관리에 나선 상황에서 동북아시아 정세의 위기가 어느 정도 가라앉았지만 이달 시작되는 미한연합훈련은 새로운 고비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한동대 김준영 교수의 설명입니다.
문제는 3월에 이제 군사훈련하고 그다음 북한에 이걸 얼마나 반발할지 북한이 여기서 도발을 한다든지 상황을 다시 위기로 끌고 갈 가능성이 있는 거죠. 아마 그런 점에서 중국은 북한을 지금 계속 설득할 상황인 것 같아요.
국제법 관련 전문가인 아산정책연구원 이기범 연구위원은 이번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2270호가 이전보다 확실히 포괄적이며 지금까지의 제재 가운데 가장 강력하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제재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북한이 빠져나갈 구멍이 존재한다고 이기범 연구위원은 강조했습니다. 북한 내부 기관이나 단체 이름 또는 개인 실명에 대한 제재는 충분히 피해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대표 선수 바꾸면 되는 거고 쉽게 말해서. 그리고 정찰총국 39호실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그 이름 바꾸면 되잖아요. 49호실로. 결국은 기존 1718 체제가 만들어 놓은 것처럼 최강의 제재안이라는 거는 뭐 동의를 하는데 여기도 여전히 흠이 많다는 거, 뭐 그렇다는 거죠.
아울러 북한의 외화벌이 일꾼들의 해외 파견을 금지하지 못했고 해운이나 항공 제재가 들어간 반면 중국이나 러시아를 오갈 수 있는 철도는 제재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북한 당국 소유의 선박을 제3국 선적으로 위장하면 이를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응해 새로운 제재 결의안 270호를 채택하는 데는 57일이 걸렸습니다. 결의까지 역대 가장 오래 걸렸는데요. 미국이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강력한 제재안을 추진하는 데 대해 북한의 동맹국인 중국이 반발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4차 핵실험부터 새 결의안 채택까지의 과정을 함지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 1월 6일 북한이 전격적으로 4차 핵실험을 실시하자 유엔 안보리는 같은 날 즉각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Which is a clear violation of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1월 안보리 의장국인 우루과이의 엘비오 로셀리 대사는 언론 성명을 통해 북한의 핵실험이 유엔 안보리 결의 17185, 18745, 20945와 비확산 체제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는 안보리의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안보리가 북한의 도발 행위에 대해 신속히 제재 결의안 마련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동맹국인 중국과 러시아도 북한의 핵실험을 규탄하며 제재에 동참할 뜻을 밝히면서 결의안 채택이 과거 어느 때보다 빠르게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핵실험 직후 중국은 국제사회 구성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의무를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해 이 같은 전망을 뒷받침했습니다. 안보리가 추진하는 대북 결의와는 별도로 미국과 한국, 일본 정부는 독자적인 제재 마련을 위해 신속하게 움직였습니다. 미 하원은 1월 7일 대북 제재 강화 법안인 2015 북한 제재 이행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발표했고 한국 정부는 1월 8일부터 남북 군사 분계선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일본 정부가 북한에 대한 기존 제재를 대폭 강화할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바락 오바마 대통령과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는 각각 전화 통화를 갖고 북한의 도발에 맞서 국제사회가 강력하고 단합된 대응을 취한다는 데 합의했습니다. 특히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1월 7일 왕이 중국 외교부 장관의 전화 통화에서 북한에 대한 중국 정부의 정책이 실패였다며 기존의 입장을 바꿀 것을 촉구했습니다. 케리 장관에 이어 한국의 윤병세 외교장관도 이튿날 왕이 부장과의 전화 통화에서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의 필요성에 합의했습니다. 이 시점에 유엔 주재 한국 대표부와 미국 정부 관계자 등은 VOA에 3-4주 안에 결의안이 채택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핵실험 8일 만인 1월 14일 한국과 중국의 6자회담 수석 대표가 만난 자리에서 제재 문제에 대한 적잖은 견해차가 드러났습니다. 당시 한국의 황중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부장은 이전과 차별적인 대북 압박을 주장하며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지만 우다웨이 중국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는 대북 제재가 합당한 대응이 돼야 한다며 온도 차이를 보인 겁니다. 이때부터 새 결의안에 시간이 걸릴 것이란 관측이 나왔습니다. 사만타 파워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1월 26일 미국과 중국이 새 결의안에 대한 합의에 근접했느냐는 질문에 노라는 대답으로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음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미중 간 입장차는 1월 27일 베이징에서 열린 두 나라 외무장관 회담에서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두 장관은 예정된 시간을 훌쩍 넘기며 의견을 조율했지만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Let me emphasize that the United States and China are determined to cooperate where we can.
케리 장관은 미국과 중국이 강력한 대북 결의안의 필요성에는 합의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며 제재 수위를 놓고 견해차가 있었음을 밝혔습니다. 왕이 부장 역시 미국이 추진하는 고강도 대북 제재 결의안을 겨냥해 제재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반대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대북 제재 결의안 논의가 교착 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새로운 변수가 등장합니다. 바로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인 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입니다. 한국 정부는 1월 29일 사드가 안보와 국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사드 배치 문제를 공론화했습니다. 이후 미한 양국이 실무 논의를 시작하며 속도를 높이고 중국은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는 등 미한 중 3국 사이에 사드 문제가 결의안 채택의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북한이 2월 7일 또다시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 것은 또 다른 변수가 됐습니다. 국제사회가 핵실험 이후 불과 한 달여 만에 또다시 도발적 행동을 한 북한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를 더욱 높이기 시작한 겁니다. 특히 한국 정부는 2월 10일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을 결정합니다. 한국통일부 홍영표 장관의 발표입니다.
이제 우리 정부는 더 이상 개성공단 자금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이용되는 것을 막고 우리 기업들이 희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하기로 하였습니다.
미 의회도 2월 12일 2016 북한 제재와 정책 강화 법안이라는 이름이 초강력 대북 제재 법안을 통과시키고 이어 18일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하는 등 북한 옥죄기에 속도를 높입니다. 일본 또한 북한 국적자나 선박의 일본 입국 금지 등을 포함한 독자적 대북 제재 방안을 발표하기에 이릅니다. 이 무렵 중국 정부의 입장에 조금씩 변화 조짐이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관영 언론들이 대북 압박을 강화하라는 사설을 냈고 왕이 외교부장은 대북 제재와 육자회담 병행 추진을 주장했습니다. 미국이 추진하는 강력한 대북 제재를 완강히 반대하는 입장에서 대화를 일종의 조건으로 포함시키는 쪽으로 한 발 물러난 겁니다. 이 때문에 2월 23일 워싱턴에서 열린 케리 장관과 왕이 부장의 회담은 한 달 전 베이징 때와는 정반대의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이날 케리 장관과 왕이 부장은 한 목소리로 두 나라가 결의안 초안에 합의를 이뤘으며 조만간 결의안이 통과된다는 사실을 공표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2월 25일 곧바로 전체 회의에서 미국과 중국이 합의한 결의안 초안을 회람하고 표결이 임박했음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검토 시간을 요구하고 이후 약간의 수정을 거치면서 결국 결의안 채택은 2월을 넘기면서 3월 2일에야 이뤄졌습니다.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57일 만이었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중국은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안을 전면적으로 성실하게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홍래희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어제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결의의 방향은 북한의 핵개발 계획을 억제하고 한반도의 비핵화를 추진하며 핵비확산 체제를 수호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홍 대변인은 이어 이번 결의안이 북한의 민생과 인도적인 부분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유엔의 새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에 맞춰 독자적인 제재에 착수했습니다. 미 재무부는 북한의 당과 군부 핵심 인사들을 대거 제재 대상에 추가했습니다. 천일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국이 북한 주요 인사와 기관 등을 제재 대상 목록에 추가했습니다. 해외자산통제국은 2일 북한의 핵무기와 장거리 로켓 등 대량 살상무기 개발에 관여한 개인 11명과 기관 5곳을 특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새 제재 대상에는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과 오극렬 리용무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박영식 인민무력부장 등 북한의 핵개발 등을 지시하는 역할을 한 당과 군부 핵심 인사들이 포함됐습니다. 또 리만건 군수공업부장과 유철우 국가우주개발국장, 박춘일 이집트 주재 대사, 현광일 국가우주개발국 과학개발부장, 최춘식 제2자연과학원장, 그리고 북한의 무역회사에 소속된 강문길, 김송철, 손종혁 등도 포함됐습니다. 이 밖에 국방위원회와 당중앙군사위원회 등 북한 정권 통치기구가 제재 대상으로 추가됐으며 원자력공업성과 국방과학연구소, 우주개발국 등 핵과 미사일 개발의 실무를 담당하는 기관도 제재 대상에 올랐습니다. 이번 조치는 대량 살상무기 확산 방지를 위한 대통령 행정명령 133-82호와 북한 노동당 등을 겨냥한 행정명령 136-87호, 최근 발효된 2016 북한 제재와 정책 강화 법안에 근거한 것이라고 재무부는 밝혔습니다. 제이콥 노 재무장관은 미국 정부의 독자 제재와 유엔 안보리의 결의가 결합되면서 북한의 도발적이고 불안정하며 위험한 행동에 더 강력하고 단합된 대응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과 미국 정부의 노력이 국제사회가 북한의 불법 핵과 장거리 미사일 활동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보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재무부의 이번 조치에 따라 제재 대상자들의 미국 내 자산은 동결되며 미국인들과의 거래도 금지됩니다. VOA 뉴스 천일교입니다.
북한이 유엔 안보리가 대북 제재 결의안을 채택한 직후 동해상으로 단거리 발사체를 쏘았습니다. 한국군 당국은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3일 오전 10시쯤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발사체 6발을 발사했으며 발사체는 100에서 150km를 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국방부 문상균 대변인입니다.
북한군이 오늘 오전 10시경에 원산 일대에서 단거리 발사체 수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이 관련 동향을 계속 추적 감시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북한이 쏜 단거리 발사체는 사거리로 밀어볼 때 KN 계열이나 스커드 등 단거리 미사일이거나 300mm 방사포로 추정된다고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북한은 지난해에도 300mm 방사포를 여러 차례 시험 발사했습니다. 북한은 이번 단거리 발사체를 쏘기 전에 원산 앞바다에 항행 금지 구역을 선포하지 않는 등 기습적으로 발사해 유엔의 북한 제재 결의 채택에 반발한 측면이 큰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유엔의 북한 제재 조치에는 북한의 무기 수출입과 해외 군수품 수입 금지, 그리고 항공유와 로켓 연료의 북한 유입 차단 등 북한군을 압박하는 조치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국 내 북한 전문가들은 유엔의 제재 결의안이 채택되면 북한이 이런 조치에 강력히 반발하며 대남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에 무게를 더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의 이번 단거리 발사체 발사도 유엔의 제재 결의에 대한 무력 시위 차원이라는 분석입니다. 한국 국가전략연구원의 문성묵 통일전략센터장입니다.
일단은 유엔한 무력 제재에 대한 반발 차원이라고 볼 수 있고 북한이 지속적으로 인증 개발하고 있는 지대함 미사일 또 지대공 미사일 또는 성격이 큰 사거리를 늘리기 위한 신형 방사포 그런 것들을 발사를 해서 자기들의 이 기술력을 늘리고 또 군사적으로 시위하고 압박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담겨져 있다고 봐야죠.
한국군 관계자는 북한이 추가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크다며 북한군 동향을 면밀히 감시하기 위해 경계와 감시 태세 수준을 상향했고 북한이 도발하면 응징할 수 있는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오는 7일 미한 연합훈련인 키리졸브 연습과 독수리 훈련이 시작되면 북한의 반발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국 군당국은 북한이 내부적으로 오는 5월 7차 노동당 대회를 준비하기에 바쁜 가운데 군사적 긴장을 조성해 내부 결속을 다지려는 측면에서 저강도에서 고강도로 수위를 높이면서 도발할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북한인권법이 한국 국회에 발의된 지 11년 만에 제정됐습니다. 1인 독재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북한 당국의 인권 침해 행위에 상당한 압박 요소가 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서울에서 김원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북한의 인권 문제를 다룰 근거와 기구를 마련하는 내용의 북한인권법 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여야 합의로 마련된 제정안은 재석 의원 236명 가운데 찬성 212표, 기권 24표로 가결됐습니다. 이로써 17대 국회인 지난 2005년 8월 처음 국회에 법안이 제출된 지 10년 6개월 만에 북한 인권법이 제정됐습니다. 특히 한국이 헌법에 자국 영토로 규정한 북한 내부의 인권 문제에 직접 개입하는 내용을 담은 헌정사상 첫 법률이라는 점에서 북한의 거센 반발이 예상됩니다. 이번에 통과된 북한인권법은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북한인권재단은 북한의 인권 실태와 인도적 지원에 대한 조사와 연구를 비롯해 정책 개발과 대정부 건의 그리고 민간 북한인권단체의 활동 지원 등의 역할을 맡게 됩니다. 또 북한 주민의 인권 상황과 인권 증진을 위한 정보를 파악하기 위한 북한인권기록센터를 통일부에 설치하고 이곳에서 다루는 정보와 자료는 3개월마다 법무부로 이관하도록 했습니다. 북한인권기록센터는 특히 북한 당국의 조직적이고 비인도적인 범죄를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관리함으로써 직간접적으로 북한 주민의 인권 보호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한국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의 한동호 북한인권연구센터장입니다.
이미 북한에서는 이제 북한인권법 제정 전후로 해서 아주 강한 반발을 내놓기도 했죠. 따라서 이제 북한인권법이 제정됐기 때문에 북한인권기록센터가 가동이 된다면 당연히 북한 내에서 인권 침해를 자행하는 어떤 책임자들에 대한 그런 압박 효과는 계속 증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북한인권법은 이와 함께 통일부 산하에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를 신설해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북한인권기본계획과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했습니다. 10명으로 구성되는 자문위원회 이사진은 여야가 동수로 추천하되 이 가운데 2명은 관련 부처 관계자가 반드시 포함되도록 했습니다. 법률의 목적과 취지는 북한인권증진 노력과 함께 남북관계 발전, 한반도 평화정착 노력을 해야 한다로 규정했습니다. 또 북한인권 관련 국제협력을 위해 외교부에 북한인권 대외증명대사가 신설됩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인권법 국회 통과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3일 서울에서 열린 국가조찬 기도회에 참석해 한국 정부는 북한 정권이 무모한 핵개발을 포기하고 북한 동포들의 자유와 인권을 억압하는 폭정을 중지하도록 전 세계와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정권에 대해 폭정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인권 문제를 지속적으로 강하게 제기할 뜻임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통일부는 북한인권법이 11년 만에 여야 간 합의를 통해 제정되게 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입니다.
북한인권법이 뒤늦게나마 제정된 것은 열악한 북한 주민의 인권 상황 개선에 대한 우리 국민과 정부의 적극적 의지가 반영된 것입니다.
통일부는 북한인권법 제정은 인류 보편적 가치인 인권 신장을 위한 세계적 노력에 기여하고 한민족 구성원 모두가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누리는 통일의 길을 열기 위한 제도적 토대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인권법은 17대 국회였던 지난 2005년 8월 당시 집권 여당인 한나라당의 김문수 의원이 처음 법안을 발의했지만 제대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17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어 18대 국회에서도 법안이 다시 발의됐지만 남북관계 경색을 우려하는 반대 목소리에 부딪혀 무산됐고 이번 19대 국회에서도 여야가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다가 임기를 한 달여 앞둔 시점에서 이견을 조정하는 데 성공해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그러면 이번엔 한국 국회의 이번 북한인권법 통과가 갖는 의미와 효과 등에 대해 북한인권운동가인 북한반인도범죄철폐국제연대 권은경 사무국장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인터뷰에 노시창 기자입니다.
사무국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한국 국회가 제정한 북한인권법에서 특별히 주목을 해야 할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한 5가지 정도 제 눈에는 보였는데요. 첫 번째로는 북한인권기록센터의 설립이고요. 이 기록센터는 북한인권 침해 내용과 관련된 정보들을 수집, 보존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말씀드릴 것은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하는 것인데요. 법안에서 거론된 활동들 대부분을 실행하는 그런 재단인데요. 한국시민단체들과 협력하는 주체도 이 재단이 될 것이고 북한인권조사, 연구, 정책연구, 뭐 그런 다양한 활동들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 말씀드릴 점은 북한인권증진자문회의가 통일부 내에 설치되는 것인데요. 북한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남한의 정책에 대해서 자문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맡게 됩니다. 네 번째 말씀드릴 것은 북한인권 대외증명대사, 즉 북한인권 대사를 둔다는 내용입니다.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북한인권 문제에 있어서 한국을 대표해서 외교 무대에서 활동할 수 있는 대사를 역임한다는 그런 이야기고요. 마지막으로 드릴 수 있는 지점은 북한 인권 대화를 진행한다는 점인데요. 물론 지금 당장은 안 되겠지만 우리 남한 측에서는 꾸준히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제가 더 첨가를 한다면
네.
인도적인 지원을 투명성 있게 진행한다는 것도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북한 인권 기록 센터를 설치하면요, 북한 당국의 인권 침해 행위를 막는데 어떤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까요?
네, 지금 당장 뭐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효과를 본다는 것은 좀 어렵겠죠. 그리고 그렇지만은 북한 당국한테는 분명히 신경 쓰이는 기구입니다. 반인도 범죄에 해당되는 심각한 유린에서부터 뭐 일반 구금 시설에서의 그런 비인간적인 처우, 그리고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여성에 대한 폭력이나 뭐 아동 문제, 장애인 문제, 모든 인권 문제에 있어 가지고 그런 침해 사항을 기록하고 문건으로 남기는 일을 담당하는 그런 한국 내의 부서가 생긴다는 것은 북한으로서는 북한 당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 부담이 될 것이죠. 그런 그 예시를 저희가 이제 북한 탈북자들을 통해서 북한 내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들을 보면은 대충 예상을 할 수 있는데요. 최근 그 국제사회에서 북한 인권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북한 내의 교화소나 부류장에서도 가혹 행위를 하지 말라는 당국의 지시가 내려왔다는 소식들을 저희가 듣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본다면 기록보존소가 북한 당국에게 분명히 경고 또는 압박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한국에서 이번에 인권법이 통과됨으로써 국제사회의 추세에도 더 힘이 실리겠습니까?
이 분명히 큰 힘이 실리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북한 인권법 내용을 보면 북한 인권 대외 직명 대사를 외교부에 둔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간 유엔을 중심으로는 북한 인권 논의가 상당히 활발히 그리고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고요. 한국 측에는 그 대신에 이제 소수의 시민 단체들만 여기에 기여하고 목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물론 외교부에서 유엔 인권 이사회나 총회에서 북한 인권에 대한 한국의 그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하고 또 비판도 하고 그런 자세를 취하긴 했지만 이 문제를 전담하는 그런 유엔의 북한 인권 특별 보고관이 유엔 내에는 있고 또 미국에도 북한 인권 대사가 있고 그런 상황인데 한국에서만 유독 정부 측에 주체가 없었다는 것은 안타까운 점으로 항상 생각이 되던 지점이었거든요. 근데 한국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과거에는 한국에서는 유엔 총회가 있다면 뉴욕의 한국 대표부의 대사님이 그리고 인권 이사회가 열리면 제네바의 한국 대표부의 인권 대사님이 그 북한 인권 문제에 대표로서 그렇게 이제 각각 다른 분들이 그 대표를 하는 그리고 발언을 하는 그런 것이 이제 과거의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북한 인권 직명 대사가 전담해서 외교 무대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한국 정부가 대표해서 그렇게 국제적으로 또 외교 활동을 시작을 한다는 것은 우리 시민 단체들 입장에서 본다면 상당히 큰 힘 그리고 동력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동안에 쭉 이 북한 인권 운동을 해 오셨는데 그렇게 현장에서 일을 하신 입장에서 볼 때 이번에 제정된 법안 내용에서 혹 보완을 했으면 하는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제가 그냥 인권 활동을 하던 사람으로서 생각을 해본다면 북한 주민들의 기본적인 자유권에 좀 더 관심을 가지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사상과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이런 지점에 있어서는 북한에서는 그야말로 이제 꽉 막혀 있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가 이제 북한 인권법을 통해서 북한 주민들의 정보 유통의 자유 그리고 사상과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에 대한 그 증진 구상하고 발전시켜 나가면은 좀 그런 아쉬운 점들이 보완되지 않을까도 생각을 해봅니다.
네, 사무국장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한국 국회 북한 인권법 통과가 갖는 의미와 효과 등에 대해 북한 반인도 범죄 철폐 국제 연대 권은경 사무국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인터뷰에 노시찬 기자였습니다. 세계 식량 계획 WFP에 북한에 대한 영양 지원이 올 들어 두 달 연속 감소했습니다. 유엔은 자금 부족을 겪는 세계 식량 계획에 긴급 구호 기금 287만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 식량 계획 아시아 지역 사무소의 실케버 대변인은 2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지난달 북한 어린이와 여성 62만 4천여 명에게 1260톤의 영양강 화식품을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1월 취약계층 55만 8천여 명에게 1362톤을 지원한 것에 비해 7% 줄어든 규모입니다. 세계식량계획의 대북 영양 지원은 지난 1월에도 전달에 비해 무려 42%가 줄었습니다. 세계식량계획은 올해 초부터 6월 말까지 매달 어린이와 임산부, 수유모 등 북한 취약계층 210만여 명에게 식량을 제공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2월 초 수혜자는 지원 목표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시케버 대변인은 세계식량계획의 대북 사업이 자금 부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세계식량계획은 당초 2013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북한 내 87개군 220만여 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영양지원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목표액으로 1억 9,600만 달러를 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현재 모금액은 목표액의 절반 수준인 9,750만 달러에 그쳤습니다. 시케벼 대변인은 오는 6월 말까지 대북 영양지원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1,120만 달러가 긴급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유엔 인도주의 업무 조정국 오차는 자금 부족을 겪고 있는 세계식량계획에 중앙긴급구호기금 287만 달러를 긴급 지원했습니다. 이 기구 웹사이트에 따르면 유엔은 지난달 26일 이 같은 지원을 승인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유엔이 자금 부족 긴급 지원금 명목으로 세계식량계획에 80만 달러를 지원했던 것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한 규모입니다. 앞서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은 올해 초 북한 내 유엔기구들에 800만 달러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자금은 인도주의 필요성은 크지만 자금 조달이 어려운 사업을 위해 자금 부족 긴급 지원금 명목으로 지원되는 것으로 주로 식량 안보와 영양, 보건, 구호품 조달에 사용됩니다. BOA 뉴스 김현진입니다.
북한을 탈출한 여성들 가운데 굶주림을 면하려고 중국 남성과 결혼하는 경우가 많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또 이렇게 중국에서 결혼한 탈북 여성 가운데 많은 이가 한국행을 택한다고 합니다. 이 소식은 김정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중국 동북지방의 탈북 여성들 가운데 배고픔을 면하려고 중국 남성과 결혼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들 중 상당수는 다시 한국행을 택한다고 중국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중국 관영매체인 신경보는 지난 1일 중국 동북지방 마을에 사는 북한인 부인들의 유일한 목적은 배부르게 먹는 것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현지인과 결혼하는 탈북 여성들의 실태를 자세하게 소개했습니다. 신경보는 이 기사에서 국경을 넘어온 북한 여성들이 배고픔을 면하려고 중국 남성과 결혼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상당수는 시간이 지나면서 더 살기 좋은 곳을 찾아 중국 내 다른 지역으로 떠나거나 제3국을 거쳐 한국으로 간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북중 국경에서 100km 정도 떨어진 지린선 옌벤 자치주 따허 마을 촌장을 인용해 지난 20년 동안 탈북 여성 10명이 현지 남성과 결혼했지만 남은 사람은 단 한 명이라고 전했습니다. 한 명은 북한으로 송환됐고 한 명은 행방불명됐으며 7명은 한국으로 갔다는 겁니다. 마을 촌장은 또 탈북 여성들이 현지 중개인이나 친척의 소개로 중국 남성과 결혼한다며 신랑은 대개 나이가 많거나 심신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신경보는 이 마을에 유일하게 남은 탈북 여성 최모 씨의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20년 전 두만강을 건너 탈북한 최 씨는 현지에 사는 친척의 소개로 앞을 못 보는 지금의 남편과 결혼했습니다. 최 씨는 가정을 꾸린 뒤 열심히 일했고 지금은 중국 생활에 만족하면서 지낸다고 기사는 전했습니다. 최 씨는 같은 마을에 살던 다른 탈북 여성들이 살기가 훨씬 좋다며 한국행을 권했지만 이에 따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따허 마을에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까지 둔 북한 여성들이 가족들을 남겨두고 한국으로 떠난 사례도 많았습니다. 신경보는 박모 씨와 한모 씨 등 따허 마을에서 결혼한 뒤 한국으로 간 탈북 여성들의 사정을 자세하게 전했습니다. 이 신문은 북한 출신 부인이 한국으로 떠난 뒤 남은 가족들은 대개 어려움을 겪는다고 보도했습니다. 부인이 중국을 떠날 때 한국행 비용을 마련하려고 현지에서 빚을 내는 경우가 많고 또 먼저 한국으로 가서 남은 가족들을 초청하겠다고 약속하지만 이런 약속이 지켜지는 경우가 드물다는 겁니다. 실제 따헌 마을의 북한인 부인이 한국으로 간 뒤 중국의 남은 가족을 초청한 사례는 두 건에 불과했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인 남편과 자녀들은 아내나 엄마가 돌아오기를 하염없이 기다리거나 자신들을 한국으로 초청해 주기를 기다리면서 시름 속에 시간을 보낸다고 신경보는 보도했습니다. VOA 뉴스 김정우입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흐리고 황해도와 평안남도, 함경남도는 밤에 비 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1도에서 영상 6도, 낮 최고기온은 2도에서 17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에서 0.5에서 2미터로 일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안남도와 평안북도에 내일까지 3에서 8cm, 함경남도와 함경북도는 10에서 30cm 정도의 눈이 쌓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평안남북도 대체로 구름이 많이 끼겠고 평양과 양덕, 남포에서는 오후에 눈이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평양은 아침 최저 6도, 낮 최고 17도, 남포 최저 6도에서 최고 15도, 신의주는 아침 최저 4도, 낮 최고 12도, 강계는 최저 영하 3도, 최고 영상 13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황해도 지역은 흐리고 오후에 대부분 지방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해주 최저 6도, 최고 13도, 개성 최저 6도, 최고 16도가 예상됩니다. 함경남도, 양강도, 강원도 역시 대체로 흐리고 원산, 장전, 평강에서는 오후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함흥 최저기온은 0도, 최고 8도, 해산 최저 영하 6도, 최고 영상 4도, 원산은 최저 1도, 최고 6도를 기록하겠습니다. 함경북도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청진 최저기온 영하 2도, 최고 영상 2도, 선봉 최저 영하 4도, 최고 영상 2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는 대체로 구름 많겠고 오후에 가끔 비나 눈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물결은 0.5에서 1.5미터로 일겠습니다. 서해는 구름 많겠고 역시 오후에 흐려지면서 비나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결은 0.5에서 2미터로 일겠습니다. 내일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내일은 흐리고 비 또는 눈이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4도에서 영상 10도, 낮 최고기온은 3도에서 13도가 되겠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3월 4일 금요일 워싱턴 뉴스 광장을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조상진이었습니다. 이어서 VOA 세계 뉴스가 방송됩니다.
VOA World News.
VOA 마감 뉴스입니다. 지난 2012년 공화당 대통령 후보였던 민 롬니 전 매사추세츠주 주지사는 3일 공화당 대선 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후보에 대해 대통령이 될 자격이 없다며 비난했습니다. 롬니 전 주지사는 이날 유타주 솔트레이트 시티의 유타대학에서 연설을 한 자리에서 트럼프는 사기꾼이고 가짜라며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미국 노동자들과 가족들의 안 좋은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롬니는 이어 트럼프의 경제정책이 시행되면 미국은 경기 침체에 빠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롬니는 또 트럼프의 공약은 사기 혐의로 피소된 트럼프 대학의 학위만큼 아무 가치도 없다고 비난했습니다. 롬니 전 주지사는 트럼프 후보가 공화당 후보 지명을 받는다면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것이라며 트럼프 대신 공화당 테드 크루즈와 마르코 루비오, 존 케이식과 같은 다른 후보에게 표를 던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롬니 전 주지사는 아직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 선언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롬니 전 주지사의 비난에 대해 트럼프 후보는 4년 전 대선 운동 당시 롬니 전 주지사가 자신을 지지해달라고 간청했었다며 롬니 전 주지사가 최악의 선거 운동을 벌이는 바람에 패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대북 제재 결의안 2270호를 채택한 가운데 유럽연합 EU도 자체적인 추가 제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페데리카 모게리니 EU 외교안보 고위 대표는 2일 성명에서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을 환영한다며 EU도 제재 결의를 즉각 이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모게리니 대표는 이어 EU도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안을 이행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는 등 독자적인 추가 제재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U는 지난 2013년 2월 북한이 3차 핵실험을 단행했을 당시에도 북한에 대해 금융과 무역 제재, 자산 동결, 그리고 여행 제한 등 광범위한 제재를 가했습니다. 앞서 유럽의회는 지난 1월 21일 북한 핵실험을 규탄하고 대북 제재를 지지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중국의 최대 정치 행사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와 전국인민대표대회, 즉 양회가 3일 개막했습니다. 이날 오후 베이징인민대회당에서 개막식으로 열린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는 시진핑 주석과 리커창 총리 등 정치국 상무위원 7명이 전원 참석했습니다. 이번 양회에서는 집권 4년차에 접어든 시진핑 지도부의 국정 운영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정치, 경제, 사회, 안보, 환경, 민생 등 각 분야의 조치가 논의될 예정입니다. 특히 중국은 이 기간 중 6%대의 안정적 중속성장 시대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리커창 총리는 이틀 뒤 열리는 전국인민대표대회 개막 업무 보고에서 향후 5년간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6.5에서 7% 사이로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리 총리는 또 이 자리에서 중국의 경제성장 목표를 비롯해 국방예산 증가폭도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중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무디스는 이일 발표한 성명에서 중국 정부의 재정지표가 악화되고 있고 외환보유액이 감소했으며 당국의 개혁 이행 능력이 불확실하다며 이같이 발표했습니다. 무디스는 특히 지난 2012년 국내 총생산의 32.5%에 불과했던 중국의 정부 부채 규모가 지난해 말 40.6%를 기록한 데 이어 내년에는 43%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 중국의 외환 보유액이 지난 18개월간 눈에 띄게 줄었다면서 1월 말 현재 3조 2천억 달러로 2014년 6월보다 7,620억 달러 감소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스페인 사회당이 정부를 구성하기 위한 첫 시도에 실패했습니다. 페드로 산체스 당대표가 2일 의회에서 열린 총리 후보 1차 신임 투표를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산체스 후보는 총선 뒤 두 달여 만에 치러진 이날 하원 신임 투표에서 총리 선출에 필요한 과반에 훨씬 못 미치는 130표를 얻는 데 그쳤습니다. 산체스 후보는 4일 다시 한번 신임 투표를 받을 수 있지만 통과가 쉽지 않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VOA 세계뉴스 김현진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 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 kHz로 보내드립니다. 단파로는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 7,460 kHz, 11,990 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 kHz,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11,935 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